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쳤던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왜 가르치게 되었으며, 안디옥 교회는 훗날 어떤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그러하듯 안디옥 교회도 핍박을 피해서 시작된 작은 동굴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사실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 물론 유대인들이 좀 살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거주하는 인구 수보다는 이방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곳입니다.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대표될 만큼 번성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 도시는 무엇보다 이제 무역으로 수익을 내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데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나오죠. 한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거두어 도움을 주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도움을 줄수 있었던 이유는 농사나 농경보다는 무역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그 시작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기대해서 그리고 누가 소망을 품고 그 씨를 심어서 탄생한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교회와 성도들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을 파송하는 선교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은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고 누가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그때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시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곤 합니다. 보통 앞 사건과 뒷 사건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 19절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관련된 사건인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 말씀으로 11장이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암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직은 어색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보았던 환상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리고 회심하며 돌아오게 된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했지만 그들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일반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더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19절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에 안디옥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19절이 시작하는데요. 누가는 일부러 스데반의 이야기를 19절 앞부분에서 언급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앞으로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매끄럽게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앞부분에 지금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의 이야기를 함으로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초대교회에 대한 이 박해가 점점점 확대되고 심해집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보면은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는 다메섹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박해를 피해 멀리 멀리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 중 소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 일이 왜 놀라운 거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회당을 사용했는데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모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더 소수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인은 정말 순수 100% 헬라인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 문제가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 익숙한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헬라인은 정말 헬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사고와 생각과 언행이 어색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유대인들의 사고와 생각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이야기되어진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며 그것을 또 헬라인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몬의 고향인 구레네 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는 그리고 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보통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을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인애 가운데 베푸실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곤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정당하다는 당위성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두번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발생하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는 표현이 누가의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는 표현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체계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어떻게 잘 만들어진 조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 상황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대표를 파견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헬라 지역에서 자라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린 이유는 아마도 그는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그삶 속에서 잘서 있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들을 자주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 23절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고백한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막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인 바나바의 눈에 정말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통용하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을까요?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가 탄생한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기치 않았던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가서 그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가능성이 더 컸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잘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컸을까요? 아마도 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디옥에 모여 있는 이방인 개종자들은 이제 막 예수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그냥 한번 전해 들은 것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는 안디옥 도시에서 더 유행하고 있었던 아폴로나 다푸네 여신의 이름이 더 익숙하고 오히려 어쩌면 신들에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평소에 더 찾았던, 더 의지했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이 섬기는 다양한 많은 신들 중 일부일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또 누군가는 헬라 문화가 그러하듯 가진 자가 더 대우받기를 바라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끔찍히 혐오하는 음식을 피째 먹는 행동들을 했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결코 거부할 수 없었던 수치와 명예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명예에 걸맞는 대우를 바라며 보이지 않는 차별을, 아니 눈에 보이게 사람들을 차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곳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합니다. 23절의 마지막에 쓰인 권하니 라는 말은 격려하다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지적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성장할 것을 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되지 않아서 모자라 보이지만, 이 안에 결핍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곧 불완전하고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가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딛고 올라가는 리더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 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기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을 상황에 따라 이용하고 때로는 밟고 올라섭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급해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결과 중심적이고 결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기에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결과를 내기 때문에 윗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모든 영광도 자기가 취하죠. 반대로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어진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어깨를 내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조바심을 크게 내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보다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도록 잘 서 있도록 격려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의 리더가 참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고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으로 지적과 그리고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통제하기 위한 규율들을 만들어내면 될수록,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직과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런 일들과 시간이 반복될수록, 오래될수록 그 조직은 자발성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시키는 일만 간간히 해내는 수동적인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사들도 많이 바뀌고 있죠. 이런 올드 타입의 어떤 통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격려와 칭찬의 문화, 그리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에게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만 해보라 라고 했더니 1위가 뭐냐면 가르치지 마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제 통했던 방법이 내일도 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칭찬일 겁니다. 사랑이 담긴 격려죠.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이 더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마지막에 바나바가 권했다라는 것은 격려했다, 용기를 주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용기를 주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나바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특성을 24절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 여기에 쓰인 착한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중에는 72인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포로와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지내다 보니까 점점 히브리어 사용의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아는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구약 성경에 담긴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바로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을 보면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를 표현한 그 단어는 인간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토브라는 단어와 연결되며 역대상 16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며 표현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신실함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당신은 선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을 그 원리를 담은 구절입니다. 바나바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줄 아는 눈이 있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나오는 행동들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25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찾으러 간 이유는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동역자로 부른다는 것은 사실 큰 위험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소에 있는 이유는 그가 오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긴 사연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 앞에 끌어다 놓겠다는 공포를 한 다음에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다메섹으로 떠나는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환상 중에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탐탁치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오히려 이 사람은 배교자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다메섹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도망시킵니다. 바울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일까요?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실제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이 했던 끔찍한 행동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잡아다가 죽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에게 함께 하겠다고 온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누군가의 가족을 끌어다가 잡아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고 그 일들을 본 사람이고 또 누군가는 자기의 친구가 바울 때문에 기름에 절여져서 인간 횃불로 사용되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회심했다고 눈앞에 왔는데 쉽게 그를 반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오는 그 행동은 공동체와 그리고 그 조직을 분열시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내려가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다시 한번 데리러 갑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였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었다면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데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쉽지 않은 행동이고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를 동역자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누가는 26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 1년이 지나자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세례받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들을 바라보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전에 버리지 못했던 그 헬라 문화의 이방의 세계관과 사고와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들도 핍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초대교회들의 시작이 다 그렇듯 안디옥 교회도 박해를 피해서 작은 동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앙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체계도 없고 지식도 얕고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에 만연해 있는 다른 신들이 더 부르기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정제되지 않은 거친 돌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와 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안 되는 부분들에 몰두되기보다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가득한 인간의 죄와 불의를 사랑으로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시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길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남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은 안디옥 교회의 좋은 씨앗으로 심겨지고 그리고 그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안디옥 교회의 교부로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그나티우스가 같은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프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도 착한 제자들만 사랑한다면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자들을 인자함으로 회복시키십시오. 모든 상처가 같은 약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망치로 두들기는 모루처럼 견고하십시오. 매를 견딜 수 있는 자가 싸움에서 이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견디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십시오. 시간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그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되 우리를 위해 보이게 임하신 분, 만질 수 없고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시되 우리를 위해 고난을 맛보신 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디신 그분이 오시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청지기 그와 식탁을 함께하는 자, 그의 종된 자로서 함께 수고하고 싸우며 달리고 고난당하며 함께 일어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수가 되시며 여러분에게 군사의 임금을 주시는 그를 기쁘게 하십시오. 아무도 깃발을 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세례가 당신의 전신갑주에,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투구에,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창에, 당신의 인내가 당신의 무기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견고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간신히 일어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깃발을 들고 서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하실 것입니다. 2022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견고히 서 있는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속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누가 봐도 부족했고 누가 봐도 모자랐고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공동체를 보고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근거로 그 공동체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장수로 함께 서 있으니 주저앉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 있어라. 그렇게 함께 손을 맞잡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그리고 생명이 풍성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삶의 현장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붙드시고 계시오니 나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잘 세워주는 함께 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볼 수 있는 그 마음과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